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2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유소에서 주유원들이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휘발유 차에다가 이제 디젤을 넣는다든지 기름을 잘못 넣는 거예요. 차를 만들 때 승용차지만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는 디젤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배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모든 신앙은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신앙은 되게 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역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분에도 어떻게 신앙이 되느냐. 역시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크게 나누면 믿음을 크게 나누면 구원의 믿음과 삶의 믿음이라고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삶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도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신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해주면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새로운 분을 지인들을 초청해 옵니다. 와서 신앙 상담을 해주면 먼저 구원을 받은 분이 새로운 분을 모셔와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뭘 바라냐면 빨리 복음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복음을 빨리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보면 마음에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도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있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그런 단계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복음 전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복음 전해주면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될 수밖에 없고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결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의 판단을 믿도록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파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회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그냥 수준 낮은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뉘우치라, 돌이켜라 그 이야기를 하죠. 너 왜 그래 사니? 여러분 인간도 회개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뉘우치라고 하고 돌이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전파하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잘못된 행실에서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고 뉘우치라는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결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신령한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건 뉘우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죄를 지은 거 용서를 빌고 죄악된 삶을 뉘우치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신령한 세계에서의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수준을 너무 낮춰가지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뭐 도둑질하는 삶을 끝내고 뉘우친다든지 죄짓는 사람들이 죄짓는 삶을 끝내고 뉘우치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런 차원의 회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많은 변화와 굉장히 큰 발전이 오게 돼 있고 아 신앙이 굉장히 쉽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른 법이 다른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 땅은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미국 대사관은 한국 법에 지배를 안 받고 미국 법이 지배를 하고 일본 대사관은 일본 법이 지배를 하고 독일 대사관은 독일 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공휴일도 우리나라 공휴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공휴일을 쉬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지만 그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법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진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보면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세계는 다른 법이 작용을 합니다. 인간 세계에는 전부 다 무엇이 작용하냐면은 행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가 작용하지 않는, 행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 세계는 행위가 적용이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예, 인간 나라는, 인간 세계는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의 법칙이 작용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행위가 작용되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믿음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인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중시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여기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네 잘못한 건 뉘우치고 제 용서를 빌어라, 고백을 해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고 인간의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인간의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행위가 작용하는 이 인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 세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작용되어지고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되어지는 이 세계로 옮겨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베드로의 행위나 베드로의 조건이나 베드로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실력이나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단지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이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 말씀하고 이건 하나님 나라고 인간 나라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나라에서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 구절을 보면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그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의 의지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회개한 사람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아,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네. 그러면 그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베드로는 벌써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는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내 보는 거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판단을 믿으면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또한 내 뜻하고도 상관없이 내 노력하고도 상관없이 내 열심하고 내 수고와도 상관없이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회개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넘어가 봅시다. 5장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흔히 팔복에 대한 이제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설교인데 5장 3절 말씀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인데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설교를 마치시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건 하늘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펼쳐가시냐면 천국을 펼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했던 시절에 한양만 갔다 와도 서울만 갔다 와도 시골 사람들이 갔다 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요? 한양 구경 갔다 온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한양에 갔더니만 뭐도 많고 그 이야기 들으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미국을 갔다 오면 또 사람들이 미국 갔다 온 자랑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미국 갔다 와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다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근대화를 이루다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스톱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국민소득 1인당 GDP가 2만 7천 불 시대가 됐는데 단지 90달러에 불과했는데 1960년대는 약 300배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 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월드캠프에 참석하거나 와서 한국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나라가 1960년대 우리 아프리카보다 나라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깜짝깜짝 이제 놀라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을 롤 모델로 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한국 여자들이, 한국 아가씨들이 일본에 시골에 농촌 총각들, 장가 못 가는 농촌 총각들한테 국제 결혼을 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일본에 이제 야마가다라고. 근데 거기서 국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들이 그렇게 무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야 가난했지만은 지금 한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그 시골 동네 사는 시어머니, 일본 시어머니는 야, 니네 나라에 이런 거 있냐, 저런 거 있냐 하면서 참 무시를 늘 당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끼리 개모임을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들을 전부 다 한국에 한번 데려가자. 그래서 한국 구경시켜준다고 한국 한번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에 사는 며느리들이 한국에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한국에 데려와서 친정집에 데려가서 집 구경시켜주고 TV 구경시켜주니까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무시하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 집은 굉장히 좁습니다, 보면은. 그 집이 좁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작죠, 보면은. 큰 걸 갖다 놓을 수가 없죠, 보면은. 발전된 한국 모습을 한번 보고는 그 다음 이후에 다시는 며느리들을 무시를 안 하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그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줘도 그 세계 안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 세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줄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인간 나라에는 인간 세계에서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게 인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는 소금이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놓은 걸 다시 인간 나라로 끌고 가서 인간 나라에서 가르칩니다. 빛이 되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사의 그 구경이라고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를 펼쳐주시면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이 베드로에게 또 그 형제 안드레에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나라의 가르침이라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가르침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세계를 펼쳐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인데 처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고 설교를 해나가시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이건 우리 인간 나라에서 인간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더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이 세계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악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인간의 것을 제하는 회개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도 제하고 인간의 판단도 제하고 여러분 인간의 것을 제하고 나면 중요한 건 모든 일은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아, 나를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믿으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걸 믿으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씀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부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있느냐.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회개가 됐다면 내 생각,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31절에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가겠구나. 말씀의 판단이 그렇다면은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참 쉬운데 회개가 안 되면 늘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저희들 이제 선교회 사역자들은 교제를 많이 합니다. 간섭도 많이 받고 책망도 많이 듣고 교제도 이제 많이 하는데 어떤 책망을 듣냐면은 왜 내 이야기를 안 듣냐.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하면서 그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그 사역자님은 그 교제가 그 책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님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우리가 이제 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는다면은 왜 내 말 안 들어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듣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하나 잡혀 있으니까 여기 베드로처럼 내가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 속에, 결심 속에, 행위 속에 있으니까 부인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님도 자신이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다, 안 받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끝나고 또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우리 종들이 옆에서 같이 좀 교제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베드로가 왜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자기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세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빙산은 90%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10%만 물에 떠올라 있는데 우리 마음도 그래요. 떠올라 있는 마음이 있고 가라앉아 있는 마음이 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빙산처럼 빙산의 일각, 떠올라 있는 부분은 10%밖에 안 되고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90%인 거예요. 베드로가 감지할 수 있는 마음, 떠올라 있는 마음에서 내 마음이라고 봤을 때 자기 마음에는 부인할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부인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마음에 감각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드러나면 심히 통곡을 하는데, 자,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한번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마음이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생각해서 없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 믿으면 안 되구나.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했을 때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암이 없느냐는 거예요.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의 판단을 안 받아들이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부인되어집니다. 내 마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판단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전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시고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고 많은 복음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도 베트남에도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에 일들이 펼쳐지는 거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가서 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펼쳐가는데 사역자들이 거기 이제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본인 마음에 하나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펼쳐져야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기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교회 음성을 듣고 조용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아닌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의 판단만 믿는 이 사람이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든 멍청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는 회개하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회개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말고 회개하고 말씀을 믿으라. 회개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말씀을 믿으라. 네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만은 예수님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너를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 되면 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베드로가 한번 무너지고 실패자가 되고 아닌 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지 인간 나라에서 인간이 열심히 하는 거, 인간이 뛰어난 거, 인간이 잘하는 거 기대 안 둔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기대를 뒀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에 기대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에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그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기도원에게 있는 용사들이 그 용사수가 점점 늘어나서 막강한 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점점 작아져서 300명의 군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싸움 잘해가지고 미디안 물리쳤다. 하나님 이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의 군대가 있는데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 300명만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 소리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법궤를 인간 우사가 붙들어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가 하나님 법궤에 손 대자마자 쳐서 우사를 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서 역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뭐가 문제냐? 연약해서 문제도 아니고 부족해서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에 하늘나라를 펼쳐가는데 인간이 자꾸 뭘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사택에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돌아갈 때, 저 거기다가 뭘 하나 써붙여 놓을까 싶어요. 뭘 써붙여 놓고 싶은지 압니까? 저희도 사택 현관문이 자동문이라서 열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꼭 닫아 놓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자동 이제 문 닫히는 이제 그게 달려 있어서 문이 슝 닫혀가 끝에 와서는 천천히 이렇게 닫혀요. 저희 집 왔다 가는 사람이 문을 열고는 이제 그냥 가면 될 텐데 요렇게 다 요만큼 남았으니까 이걸 밀어요. 밀고 닫고 가요. 그러면 그 위에 자동으로 닫히는 그 실린더가 터져요. 그래가 지난번에 한번 터져가 새로 갈았는데 또 보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면 될 텐데 문이 요만큼 남아있으니까 이걸 밀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발 문 밀어서 닫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써붙여놓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냥 가면 되는데 본인이 끝까지 밀어가 닫아놓고 가려고 하면서 뭘 망가뜨린다고요? 예? 그 자동 그 이제 실린더 이제 유압 실린더 그걸 전에 제가 이제 몰랐어요. 보면 그게 막 터져가 기름이 찔찔찔 새고 있길래 이게 중국제냐 외기 터져가지고 기름이 찔찔 새냐. 그래 보니까 원인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밀어가 끝까지 닫아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사람들마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그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 자꾸 밀어 닫아 터지면 또 새로 바꾸지 말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 막 계속 밀어가 끝까지 닫든지 말든지 이제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제가 이제. 이래 이야기해도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저희 집에 왔다 가면 또 문 닫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냥 가면 돼요. 손 안 대고 그냥 휙 열고 그냥 뭐 휙 가면은 자동으로 닫힐 걸. 그걸 예의 바르게 끝까지 밀어준다고 닫는다고 닫는 게 기계를 다 망가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인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 부인하고 또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다른 길을 잡고 가는 거예요. 참 쉬운데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펼쳐주겠다. 그 세계는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잘해도 문제요 못해도 문제인 거예요. 왜? 잘하는 사람은 늘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보면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 모습 보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면 주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면 그 사람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옮겨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에 가면 내가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빛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 빛이 되어버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 소금이 되어버리고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으로서 나타나지고 소금으로 나타나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도 그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천국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케냐에서 선교를 할 때 케냐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족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현 대통령의 부족과 그 다음 차기 대통령의 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현 대통령의 부족은 기꾸요 부족이고 차기 대통령의 부족은 루어 부족입니다. 투표를 해서 현 대통령이 투표해서 지고 차기 대통령 이제 출마자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정선거를 하면서 표를 조작해서 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꾸유 부족하고 루어 부족하고의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이제 집을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긴급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나이로비나 인근의 사역자를 모아서 그 부족 간에 있어서 반대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을 파악을 해라. 왜? 반대 부족에 있으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뭐 루어 사람이 기꾸요 부족에서 목회하는 사람 없고 기꾸요 사람이 루어 부족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 없는데 이 부족들 가운데도 서로 친구 부족이 있고 원수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곳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빨리 거기를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다 조치가 취해졌는데 한 가정이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루어 부족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다 이거. 이 예배당을 불태우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미처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생명까지도 다 들어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사역자가 그 지역에 있는 경찰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목은 다 차단되어가 그 지역을 못 빠져나오는데 경찰 학교에 성경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학교로 피신을 한 거예요. 경찰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던 사람이고 자기 늘 들랑 했던 분이니까 폭동이라는 걸 알고 있고 가족들 데리고 왔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한 경찰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이 그리로 피신하니까 받아줘서 우리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불태운다고 난리를 쳤는데 아마 좀 있으면 우리 예배당을 불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빨리 그 지역 부족 사역자가 와서 이제 이거는 내가 사역한다. 그 사역자는 갖고 이거 우리 교회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 빨리 수소문을 해서 그쪽 지역 부족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행히 총각 전도사님 한 분이 있더라고요. 빨리 그 지역으로 가라. 가서 그 예배당을 이제는 그 목사는 갖고 이제는 이거 내가 이걸 인수받았다. 내가 하는 교회라고 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자기 같은 부족에 이제 목사가 와서 이제 내 교회라고 하니까 그 예배당도 이제 불지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전하게 무사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하나 이제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은 국력의 차이를 하나 느꼈습니다. 국력의 차이. 이제 이렇게 이제 케냐 교회들은 다 안전하게 다 이제 조치가 다 됐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 폭동이 일어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대책회의에 이렇게 갔더니만 각 이제 한인 대표들이 왔습니다. 저도 한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표로 이제 그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위험해지면 더 위험해지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피신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디로 피신하고 피신할 수 있는 이제 피난처를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래도 아이고 고맙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구나 하고 했는데 그 나라에 오래 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가다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를 돌아다니냐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미국이나 일본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기를 준비해놨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기 준비해놨을까요? 안 해놓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버스라도 준비해줘야 안 되냐. 폭동이 일어나면 빨리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괜찮으니까 그 버스라도 준비해줘야 안 되냐고 하니까 대사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없어서 하더라고요.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 위험해지니까 파리 목숨이더라고. 예산 없어서 버스 못 구한대요, 보면은. 근데 미국 단기 선교사가 있었는데 미국 단기 선교사한테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은 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파악한다고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소재지,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 있는지를 파악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되면 전세기를 준비해 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있는 지역에서 전세기를 타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면 우리가 헬기를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버스도 준비 안 해주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니 막 미국은 막 전 세계 준비해놓고 위험해지면 막 헬기로 데려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사관 직원도 아니고 뭐 유명한 뭐 외교관도 아니고 그냥 단기 선교사예요. 미국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내 말썽만 일으켰던 사람이고 막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막. 근데 왜요? 그 케냐에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미국의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법이 작용하느냐? 이 세상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법은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fishermen
내가 너로 사람 나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예수님이 펼치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인간 나라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인간 나라에서 네 생각 믿고 네 판단 믿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로 와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라. 너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행위로 더불어 사는 그 세계 말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 더더군다나 다 이루어진 세계, 그 세계 안에 가면 베드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세계 안에 가면 베드로는 빛이 되어 있는 거고,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펼쳐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또 누가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그 세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계,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 다 무익하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구나. 아브라함, 나는 내 아내 팔아먹고 믿음 없이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만드시구나. 그 주를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 사람을 낳는, 사람을 얻는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성막의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 일을 맡기면 부담스럽고 또 나 잘할 줄 모르고 안 하려고 해요. 나 그거 잘 못하는데요. 부담스러운데요.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힌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줄 알게 하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일들을 해오면서 선교에 재판하는 일들을 맡았을 때 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시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할 때 내가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싫어요, 안 해요,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혀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작정을 하고 물질이 많이 필요하면 저는 하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그만큼의 물질을 할 수 있도록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해줄게. 근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하게 해줄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 한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뒤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일을 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IYF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마인드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교의 법적인 일들을 맡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법무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들 법무팀으로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준비팀. 왜요? 우리가 무슨 법을 알아요? 그러나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하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가인 이명구 장로님 모셔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육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순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헷갈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목사님, 이건 현존하는 최고의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 방식이 현존하는 최고의 교육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뭘 알았냐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면서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혀주겠다는 거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고 빛으로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세계를 펼쳐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인간 나라에서 내가 되려고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세계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셨습니다. 그 세계 안에 가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고 소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게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시겠구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입히시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하나님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입히시겠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